우리가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 서신은 굉장히 너무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은 것인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신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심층 정리하면서 들어가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전체 그림을, 전체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잘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로마서와 비슷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제가 나름대로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매이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장 중요한 계시. 계시인데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뭔가 하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에 먼저 두고 그 다음에 것들을 잘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붙였습니다. 계시라는 말을 좀 했는데요. 계시는 우리가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Book of Revelation, 그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계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게 있고, 또 특별 계시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소풍을 갔다 왔잖아요. 치르카오로. 치르카오로 가가지고 보면은 참 귀암 괴석이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참 특별하죠. 내가 보면서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셔.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빚어 만드시고, 하늘을 펴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삼라만상이 있도록 하셨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제너럴한 것이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모든 피조물에 깊이 배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자취 흔적을 이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산은 산이고, 그렇죠? 하늘은 하늘이고, 바다는 바다고, 예쁘다, 그런 정도로 그쳤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길, 터치를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과 같은 것들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추측일 뿐이죠. 그러나 분명히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그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게 특별 계시일까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손에 쥐고 계시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 당신을 리빌 해주신,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은 성경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세이트니스트 컨퍼런스가 열렸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열렸어요. 근데 거기서 대표격으로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특히나 그 여자 한 사람이 우리는 자유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사람들 앞에서 찢으려고 나왔습니다. 그한장한장 찢어 나갔어요. 이 크리스찬 바이블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막 찢어요. 그 얘기가,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성경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건데, 세상은 성경 때문에 더 구속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세상의 아이디어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웃고 하하하고 그러면 됐지. 무슨 성경 뭐 참 기본만 알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달리 죽기까지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기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뭐 저 동부 쪽에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좋아하지 않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주 유타에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타주의 데이비스 이 공립학교군에서 성경을 금지했어요. 그 유타주면은 조금 보수적인 곳이라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냥 보수적인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서 데이비스 그 퍼블릭 스쿨 그 디스트릭트인데요. 성경의 흠정역본을 학교 도서실에 금지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흠정역이라는 것은 authorized version, 킹제임스 버전을 얘기합니다. 뭐 다른 성경도 다 그렇죠. 그런데 여하튼 학교 도서실에 비치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이유를 밝히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내용 속에는 끔찍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 죽이는 얘기, 뭐 학살하는 얘기, 뭐 성관계하는 얘기, 도둑질하는 얘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유타주 국립학군은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을 금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방패 삼아서 숨은 그런 비겁한 그런 얘기, 다윗이 남의 아녀자를 강탈하고자 그 남편을 죽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왜 가리지 않고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쁘게 만들고 괜찮다고 그렇게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그 역사, 한 나라의 역사를 봐도요, 정권을 장악하고 힘을 세력을 장악한 자들이 역사를 새로 씁니다. 그러면은 그 정당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것이 없고 거짓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숨겨진 것이 없고 가려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욕심대로 바꾼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하죠. 사람들이 끔찍하니까 그런 겁니다. 죄악이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발적이고 잔인한 내용들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금지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금지 안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성이 남자와 여자 두 성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은 40가지가 넘게 존재한다. 그거는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죠. 성전환, 트랜스젠더 얘기입니다. 낙태하는 일, 어버션에 대한 일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의 플레이저를 가르쳐야 한다고. 아이들이 뭘 합니까?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바꿔가고 성 놀이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는 가르쳐야 한다고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세상의 교육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시를 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여름 성경학교가 그냥 여름에 아이들 방학인데 심심하니까 놀리는 목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아이라도 먼저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이에요. 구원, 예수가 죽으신 일과 나의 인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릴 때서부터 고민하게 하는 일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주일 살폈던 신앙생활을 통한 경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경험을 하는데요, 어떤 경험이 바로 이 성경적인 경험인지 아닌지 그 경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3장 1절서부터 그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계시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더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영혼을 얽어매는 속박의 줄들을 끊고 자유하게 하는 계시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이 거꾸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예전의 속박의 줄들을 오히려 인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얽어매져 있는 그 속박의 줄들을 알고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게 참 교묘한 게 많아요. 편하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은 더 얽어매어지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도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 가보신 분, 저도 안 가봤지만 이건 교도소 미니스트리 말고요. 직접 가서 생활하신 분이 아마 안 계신 걸 알아요. 저에게서는.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교도소에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어, 예.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약간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 생활하면요. 교도소라는 이름이 뭡니까? 교활할 때 그 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뚤어진 그런 상태에서 도, 바른 길로 올라서게 하는 게 교도소란 말이죠. 비뚤어진 상태가 바르게 되어서 출조하는 게 목적인데요. 실상은 교도소가 그런 역할을 못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도소가 아니라 교착소다. 비뚤어진 상태가 더욱더 고착화되도록 만드는 데다. 거기 가면은 변화가 없고 더 어떻게 하면은 다시 재범을 할 때 걸리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나 그런 거 배워가지고 나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리조나주에 이렇게 보니까 아리조나주의 통계를 보니까 40%가 재범을 하는 거예요. 또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면 또 범죄를 또 합니다. 요즘에는 그 숫자가 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우리 보도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재범하는 그런 재범하고 또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유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도소 생활에 의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교도소 생활에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편해진 거예요. 네. 그 교도소 생활에 그냥 의존하고 자립 갱생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든 의도를 원치 않게 되는 거예요. 속박의 줄들이 편해지는 겁니다. 아 그냥 교도소 생활하면은 잘 때 자라고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서 나가서 운동하라면 하고 밥 주면은 먹고 그러다가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뭐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더 뭐 독립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끌려다니고 그게 교도소니까 처음에 불편했는데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방 나와도 다시금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배경 중에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요. 끊고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저 리포트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예전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커스 있잖아요. 서커스에 코끼리, 요즘에 서커스 다니는 거, 코끼리도 코비드-19 걸려나? 왜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다니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보면은요, 서커스에 이제 코끼리들 막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육사들이 큰 코끼리들을 다스리는데 아주 조그만 말뚝 하나 그 발을 말뚝에다가 묶고 있으면 코끼리들 함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큰 덩치의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매여 있다는 게요. 코끼리 힘으로 그냥 뽑아버린 건 아무런 일이 아닐 텐데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 그래요. 코끼리가 작은 새끼였을 때부터 말뚝에 매여 있도록 했던 겁니다. 자라면서 이제 그 코끼리가 몇 번 잡아당겼겠죠? 근데 조그마할 때니까 힘을 써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커서도 작을 때 기억에 매어 있어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말뚝에만 매고 있으면. 자, 제가 지금 왜 교도소 얘기도 하고 코끼리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성도들은 자꾸 예전에 율법에 매여 살던 상태로 끌고 가려던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힘없게, 너무도 이상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끌고 가려고 했던 자들은 유대인 출신의 율법주의적인 교사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다시금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율법이 더욱더 우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건 좋다. 아, 예수 믿어야지. 그러나 거기 더하기 율법의 공교로움을 더욱더 우리가 잘 지키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출신들을 보면 유대인들 출신도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한 겁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막 지켜줄 때는 내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막 외우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막 순종을 해가지고 뭔가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은 나는 굉장히 우월한 그런 사람으로, 우월한 종교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상급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인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의 율법교사들이 얘기하는 게 솔깃한 겁니다.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나를 세워간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육체의 어떤 그런 만족 욕구가 더욱더 좋게 들렸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유혹하니까 너무도 쉽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말씀은 3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홀리는 이유는 방금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그들을 메고 있던 속박의 줄들, 율법의 줄들이 그들에게 강력했고 그들에게 너무도 매력적이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지내는 게 더 좋게 보이고 만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확신하지 않겠느냐고 이 율법 교사들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그 다음에 구원은 스스로 계속 만들어가야 네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한 거 아니냐. 아, 성공했다. 성취했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너무도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도 쉽게 그쪽으로 간 거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욱더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요? 예수도 좋지만 그냥 뭔가 내가 했다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가야 확신한다는 거짓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의지해서 하늘 은혜와 권세로 사는 삶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복음을 의지해서 거짓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늘 은혜와 권세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것이죠. 15절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거 너무도 잘 아는 것 같은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잘 알았어요, 처음엔. 그런데 쉽게 자신들의 습관으로 빠져들어간 것을 우리 생각하면 야, 이건 경고다. 내가 쉽게 넘어가는구나. 그들도 넘어갔다면, 아니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도 넘어갔다면 우리는 굉장히 경고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계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생각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죠?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그죠? 십계명서부터 쭉 된, 물론 나중에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도 연결이 됐지만, 그러나 분명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계시, 율법, 그죠? 또 하나의 계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 율법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냐, 율법이냐의 문제를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게 중요한 계시죠? 다 하나님의 계신데 어느 게 중요하죠? 더? 유대인 출신의 율법 교사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입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올드 버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닥다리다. 아브라함이 받은 건 구닥다리, 새로운 신상품은 그 다음에 주신 모세 율법,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그럴듯하지 않아요? 나중에 나왔으니까. 430년 뒤에 신상품으로 나온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요즘에도 우리가 옛날 시간에 따라서 아, 옛날 거야. 그리고 새로 나온 거는 무조건 좋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상품이 바로 아브라함 그 후에 다음에 주신 모세 율법이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업그레이드한 게 모세 율법이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인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심령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 업그레이드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일축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과 연관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유언 작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유언 작성해 놓으셨어요? 예, 네 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일찍 하세요. 유언 작성. 아직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전에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예전에 이제 저기 뭐 성경 나오고 그럴 때 혹시나 어떨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한번 기도하시면서 항상 내가 세월아 내월아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유언을 통해서도 남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하튼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자, 유언인데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그거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유언은 약속한 바대로 집행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약속이요, 더 중요한 이유를 16절에서 말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시는 약속이므로, 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이므로 430년이 지난 다음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27절에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해서 그 약속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중에 나온 거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새로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파운데이션이 좋아야, 그게 맞는 프린시플을 지켜야 좋은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에 들어오는 그 예를 사도 바울은, 어려운 그런 문제지만은 우리에게 그 같은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일 율법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보다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면 문제가 크게 됩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 또한 아브라함 계시보다, 그리고 모세 율법보다 더 나중에 나온 것들이 있다면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만 아닙니까? 어차피 다 당신들도 뭐 하나님이란 존재한테 받은 거야? 계시, 우리도 하나님이란 존재한테 계시 받았어. 우리가 나중에 나온 거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때문에 가짜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건 모세의 하나님이건 자신들에게도 업그레이드 된 계시를 준 것이라고 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몰몬교가 왜 New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얘기합니까? 천사, 모론이라는 천사가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버젓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믿는 겁니다. 나는 내믿는 거 믿을 거야.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진리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랬던 이유가 뭐죠? 한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절. 우리가 지난 주일을 봤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십자가의 피 흘리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약속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홀리냐고 그 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한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보다 중요한 것이죠. 아주 가장 중요한 계시예요. 세상은 어떤 종류의 계시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마틴 베스란이라는 그 NBC 평론가가 이제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어떤 그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랬어요. 그때 새로운 책이 나왔을 때였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그 책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 콜롬비아 대학인가 뭐 거기서 하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책에 보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힌두교, 회교도 뭐 유대교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쓸모없고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답해보시오. 성도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죽기 때문에 죽여라. 예스! 다 지옥 간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론 답은 그렇다는 게 답이죠. 그런데 왜 그게 답이죠? 무조건 그렇다고 답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걸 들었어요. 참 지혜로운 답이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고 예수가 스스로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또한 사실이며 그 예수란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레저렉션이죠.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답은 마땅히 오직 한 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옥 간다는 얘기보다는 구원받는 게 맞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한 분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한 분 때문이에요. 그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약속.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수행 정도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게 자꾸만 비교와 열등과 우월감에 젖어가지고 성취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나의 열심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께 속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 성공을 위해 그저 주님은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율법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유혹하던 자들이 그렇게 한 일이요. 지금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계시라고 주장했던 자들은 예수님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들의 육체적인 만족과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성취 욕심을 자극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을 잘 지켜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시작을 했다면 은혜로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육신에 또한 점수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 약속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냥 아브라함 약속으로 끝나지 모세에게 율법 줘가지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유 간단하게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어렵게 하실까? 이유가 있었어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율법을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래서 첫 번째는 19절에 나오듯이 사람의 범죄 성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 우리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죄짓기를 쉽게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율법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율법이 필요한 만큼 그만큼 온갖 가지가지 죄악이 사람 속에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에 배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켜 뭐야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만큼 사람이 붙들어 놓지 않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거나 선하게 되는 일을 불가능하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율법이 있음에도 죄 짓는데 사람은 스스로 선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게 생깁니다. 율법을 바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건 이 율법에서 나를 건져줘서 자유하게 하실 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누구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율법을 주신 이유는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개인교사, 엄격한 개인교사. 우리가 예전 개혁성경을 보면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몽롱한 그런 문제 있는 자들을 붙들고 있는 엄격한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개인교사로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유케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율법 없으면 스스로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의지해서 하는 은혜와 권세로 사는 삶은 결론적인 그런 말씀인데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잘하는 말씀이 너무도 착각 속에 쉽게 오해되는 그런 일을 벗어나야만 우리가 진정 주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을 바로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26절부터 쭉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26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고요. 또 그 다음 구절 보면 예수와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예수 안에서만 모든 사람이 모든 차이를 넘어 연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 영원한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도 가능하지 않아요. 율법 가지고는요. 그러나 믿음으로만 약속을 믿음으로만 이와 같은 하늘 축복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26절에서 말해요. 여러분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근감이 생기는 거예요. 밀접함을, 인티미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요, 율법을 지키면서 아바 아버지 그럽니까? 못하죠.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할 뿐이에요, 율법. 엄중한 심판자로서. 그런데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만나 살게 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한 그런 삶을 율법으로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육체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의 퍼포먼스 정도로, 나의 가치를. 살펴보는 일로 그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세례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하나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됐다는 말씀과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됐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셨기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성령이 임했으니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불가능한 일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일어난 그런 일이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열심과 실력으로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세로 예수와 더욱더 연합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스스로 없는 걸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잘 붙어있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28절의 말씀이 너무도 오해가 많아요. 우리 세대에. 그래서 남자 여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봐라. 그러니까는 이 트랜스젠더가 맞는 거다. 남자 반 여자 반 뭐 이런 얘기.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잘 보십시오. 무슨 얘기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자, 다 없다 그래요. 없는데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바로 지금도 서로의 신분과 이 민족 어떤 그런 구분과 사회적 계층 차이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문화사회 속에. 그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커리어 레드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분화되어 있는 계층 간의 격차를 세상은 인조이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올라가면 그렇게 밑에는 더 갈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너는 높은 거야. 그게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다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세상 신분, 민족, 사회 계층 간 차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건 모든 것들을 사회는 계속해서 공교롭게 만들어놓은 것들을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는 참 자유, 평등, 공의, 자비를 누리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된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데 크리스천 라이프를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회에 계층을 가지고 들어오고 육신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 가지고 격차를 만들고 그걸 구분시키려고 할 때 이미 그 복음은 그와 같은 현장에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거 교회라고 하는데 갈라디 교회라고 하는데 너무도 그렇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모든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차에서 벗어나게 하기보다는 더 지킬 것이 많게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와 예수의 약속을 믿고 살게 된 사람은 그 영혼에 참된 자유가 있고 평등 있고 공의가 있고 자비가 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이게 우리의 참된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이에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 부분에서 교도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율법은요, 마치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가 교도관들을 대면하게 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인지 교도관들은 그 죄명을 선명하게 알게 하죠. 너 감옥에 왜 들었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억울합니다. 그래 네가 들어온 이유는 이거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장은 누굴까요? 모세예요. 교도소장, 예, 모세가 우리를 불러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네 죄를 분명히 알았니?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길이 있다. 네가 자유하게 되는 길이 있어. 한 분을 만나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너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모세에게 먼저 가지 않고는요,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사람 사는 이치가 이런데, 이 세상에 타락한 이치 가지고 살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치, 세상의 이치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나라의 이치 가지고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래서 죄를 모세에게 먼저 가지 않고는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하지만, 제대로 죄를 알기 시작한 사람들은 모세가 우리를 참된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절망스럽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구나. 한 분은 나를 고치고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은 파산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의 삶을 의뢰합니다. 그게 팔복의 처음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그 영혼이 파산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아직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께 나오는 자들마다 영혼의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리고 상속자까지 돼요. 29절에 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장래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장래가 가까이 올수록 뭔가 어떻게든지 발버둥치면서 이 땅에서 뭔가 더 인조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장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상속의 그 영광은 이제 올 것이에요.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의 삶은 너무도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 확장하고 살 것인가, 우리 함께 하는 그런 이웃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큰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고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입으며 살고 또 기쁨 속에 사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오늘도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순간이 있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들어보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세우고 이런 복음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가 쉽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살고 있는 사회에 증거하는 일에 힘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테이블에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삶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이 테이블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너는 나의 것이냐 내 복음이 너에게 있느냐 질문하실 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